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같이 짧은 구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맹세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짧은 시간이라 거의 소론과 큰 대지 두 번째까지 나눴죠. 그래서 맹세가 의미가 뭔가 또 맹세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말씀드렸고 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맹세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언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아주 교묘하게 율법의 계율을 적용하면서 맹세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율법의 계명을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해석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이 아닌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둔다든지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도무지 그런 말을 쓰죠.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지 말음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헛맹세나 꼭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되이 약속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에는 그 대상이 되는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누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을 헛맹세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 악한 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마치 지킬 것인 것처럼 상대를 속이면서 거짓 맹세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의 조상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사단에게 소속됐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들이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모자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내이죠. 당시 대사에서 거짓이 난무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단 성전에 나오면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뭐였다? 맹세였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서가 아니라 거짓을 그럴듯하게 그것을 인정과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라는 도구를 써서 더 거짓을 거짓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맹세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 상대방이 과연 그 약속을 잘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하는 분쟁이 생길 때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하는 도구로 맹세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방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에 의심이 안개처럼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약속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 이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약속해 줍니다. 근데 그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들리고 자신의 몸에 아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언제 100세 때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정말 과감하게 죽이는 척이 아니라 죽이려고 칼을 빼서 치료할 때 급하게 하나님 막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를 가르켜 맹세요?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생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 말대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맹세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망령되이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리고 망령되이에서는 안 되고 일상에서도 함부로 혹은 습관적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가 선하게 사용될 때는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 악용했다는 얘기예요.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함부로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거짓 행하는 자에게는 멸시한다니까 겁이 났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그 값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면서 맹세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여겨지는 것들을 갖다 끌어다 써서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걸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하라 맹세하지 말라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도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털로도 말라 다분히 그것은 거짓이 섞인 맹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나 책임이나 맹세에 비슷한 말을 붙여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항상 정직하지 못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뭐요? 도무지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34절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왜 하늘로 하지 마냐?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다.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입니다. 내 머리 내가 한트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주권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머리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한 터럭은 노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검은 터럭은 젊은이를 상징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자기 임의로 단축하고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머리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름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때는 yes, no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 첨가하거나 빼는 것은 그 근본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불투명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무지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그 얘기는 책임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해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서 아니다, 못한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No,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기준을 내 기분이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했으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도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서 그것을 아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도 싫다 아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입 다물고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말하면 괜히 분란과 당을 짓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까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뜻이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편을 가른다거나 당을 짓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일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만 살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비열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다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악에서 쫓아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 거짓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답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것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수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춰라.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맹세는 뭐가 따른다? 정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또 구두로 하는 것이나 약속이나 또 공중한 약속에서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죠. 로타리하고 공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것이나 그것이 다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정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지키면 정죄함이 없겠지만 만약에 맹세한 것을 어기면 정죄받는다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 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직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맥스 루카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재치 있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자극시킵니다. 우리는 상사에게 호감을 사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칭찬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인 효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난 얼마나 정직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고난받고 손해도 봅니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보고 나를 등치고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세파 속에 달아내서 나도 내 입에 거짓을 말하고 또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를 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직성과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저 사람 순진한 사람이야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만 달리 말하면 뭐야? 저 사람 바보야. 말한 그대로 그저대로 믿고 응? 아주 바보야 멍청이야. 이 서울대 박모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이 표본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73%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했어요. 조사에. 그러니까 73% 이상이 한국에서 살려면은 대충 거짓도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거짓으로 살면은 한국에서 못 산다. 그 대답이 10대와 20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적용하면 그 사람 참 순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교훈처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정직성을 유지하려면 여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피해가 따르고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손해보기도 합니다. 서로 갈등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와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하며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멍청한 삶입니다. 그건 순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바보처럼 사는 거라고 현대의 평가에 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고난에 감수하면서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정직하게 행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 두려움이 없겠어요. 오늘 선데이스쿨처럼 예수를 잡으려 올 때 거짓말할 수 있죠. 슬그머니 자리 빠져나갈 수 있고 모르겠는데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거짓말할 수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I am. Ego am me. I am that I am. 그런 말 표현에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을 부풀리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누구는 예수를 따른다는 저와 여러분과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어떤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의 대상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쫓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상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는가, 아니면 살짝 와인라이즈를 해야 되는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배후에 숨기고 있는 나에게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내 직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가까이서 보면 몇 마디 거짓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몇 마디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공이 내일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실패가 되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또 외로움이 와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해야 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구원의 길로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쓰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낸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두 끝 말씀드렸죠? 두 끝이 아니라 세상 끝, 땅 끝. 그죠? 세상 끝날까지 또한 땅 끝까지 들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하는 우리 삶들이 불투명하고 정직성을 의심받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 선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움과 위험과 손해와 따돌림을 당해도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가난해져도, 조금 출세가 막혔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그럼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내년에 홍수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바울사들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교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참회의 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서 참회한 시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성령을 감동하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깨끗하게 씻으심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신혜로 감동받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님께서는 헛맹세하지 말고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서 헛맹세를 그리스도들은 하지 말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안 믿어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죠. 내가 막 성을 가리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막 그러는데 결코 그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헛맹세 대신에 약속한 것은 잘 지킨다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 맹세 비슷한 것을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건 거래하다가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뭐 직분 누구누구야? 물건만 사면 됐죠.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맹세 비슷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 번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자기 도리를 잘함으로 진실형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약속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삶이 있다면 맹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맹세 없이도 상대방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무슨 약속을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기도하고 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준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로 뻥치는 그런 헛된 맹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책임성과 함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또 사회를 또 이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책임성 갖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